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강간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 중심으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원천적으로 그 목적이 당하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만 비협박이라 해도 강간 이런 거는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게 강간죄 뭐 성희롱이 되잖아요. 꼭 뭐 폭행해야만 뭐 저기 했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라든가 무력에 의한 것도 강간죄로 일단은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역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어떤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보완책이라든가 동의가요.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뭐 어떤 기준을 잡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동의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명백하게 하기가 그러면 그 증명해내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만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올해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 정치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각 정당마다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여전히 논쟁의 장에 남아있는 비동의 강간죄.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KBS 열린 토론 비동의 강간죄 쟁점은 무엇이고 추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네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2030 청년 남성을 대표해서 신인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시죠. 이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은희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동의 강간죄 정확하게 의미가 뭡니까?
사실 강간죄라는 말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제 가늠하는 거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가늠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비동의 가늠죄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온당한 것 같고 다만 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형법상의 강간죄이기 때문에 비동의 강간죄 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것을 전복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행위나 성관계를 하게 네. 되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건 뭐 좀 적절한 사례 하나 정도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일선에서 네. 피해자들이 와서 저는 원치 않았는데 뭐 이제 저한테 성행위 같은 걸 하러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촉진하는 거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몸에 어디를 만져보고 어디가 나쁜지 내가 좀 봐주러 가는 거다라든가
네.
아니면 성관계까지는 안 하고 약간의 스킨십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같이 뭔가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뭘 했다든가.
예.
혹은 이제 무서우니까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가해자와 있게 되는 상황이 좀 저어스러워서 싫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라고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거 이상의 이제 저항을 못했는데 이제 그 특별한 물리적 유형력 같은 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이어지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원치 않은데 강제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명칭 자체도 강간죄로 그렇게 붙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비동의 간음죄 혹은 비동의 강간죄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미라 선생님, 이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2018년 미투운동 이후에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넣었다가 취소했다. 왜 취소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법안 도입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 도입 논쟁에서 서로 맞붙고 있는 것이 이제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유보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서로의 입장이 쟁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처벌하고자 하는 이 개정을 하려면 요건이나 이제 처벌 범위나 이제 건드려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법안들이 개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개정안이 여러 개 올라오기도 하고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모호성이 있을 수가 있다.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근데 좀 어떻게 또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동의하지 않는 건 안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선뜻 들기도 하거든요. 김 소장님. 아까 이제 우리 이은희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시면서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조금 이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가 간음죄와 강간죄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아까도 이은희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위가 삽입 행위가 있었던 것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어떤 수단으로 그 행위를 했느냐가 붙는데.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과 협박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수단은 뭐 위계를 이용했다든지 위력을 이용했다든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다든지 예. 이런 것들 수단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바꾸려고 보니까 297조 강간죄라고 하는 기본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비동의 강간죄라고 용어를 좀 그 297조를 바꾸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네, 이미 강간죄라고 하는 명칭이 있으니까요.
네네. 거기에 네. 동의라는 기준으로 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동의 강간죄라고 부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르게 20대 국회에서 나왔던 법안 중에는 그 성폭력 관련된 32장 끝에 한 305조 뭐 이런 위치가 있어요. 예. 거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비동의 간음죄라고 신설하는 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297조 기본죄를 바꾸려는 게 이제 기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고 비동의 강간죄라고 저희는 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헷갈립니다. 신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 이게 비동의 강간죄로 이름을 올리는 거랑 비동의 간음죄로 이름을 올리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이제 뭐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성범죄라는 예. 거는 뭐 강간도 있고 추행도 있고 또 특별형법에까지 이르면은 굉장히 그 태양에 따라 가지고 행위의 형식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범죄의 요건들을 지금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이걸 예. 우리가 형법적으로는 이제 구성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비동의 강간죄의 논리의 핵심은 기존의 우리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것이 최협의의 그 범위로서 굉장히 좀 강력한 폭행과 협박을 썼을 때만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처벌의 범위를 넓히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뭐 이견이 없는 부분이지만은 이것이 또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성범죄로 인해서 무고의 피해를 낸다든지 그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입증 책임의 문제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저는 비동의 강간죄로 이 형법 체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 저는 이것은 형사사법과 처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송 변호사님 무고하다라는 것은 제가 아닌 사람도 자칫 제가 돼버렸을 때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조금 그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드리시죠.
네,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피해자의 그 의사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거를 고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의 입증 책임을 이제 피고인이 사실은 강간죄 자체가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있죠.
네, 아니 그 입장이 달라졌을 때. 상황이 바로 벌어졌을 때와 나중에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다루었을 때 달라졌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민감한 건데 그럼 네 분께 좀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이건 이제 이 강간죄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의미로 보이는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 아마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요. 자, 두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김혜정 소장님, 이은희 변호사께서 손을 드시는데 김혜정 소장께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 소장님은 강간죄를 도입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법안 개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지금 그 성폭력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뭐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생겨난 것이고 되게 많은 성폭력 법이 조항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각지대에 대한 뭐 시민들의 관심이나 감수성이 높아지고 또 이런 사안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법이 계속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개수는요. 사실 법률가들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됐는지 잘 모르고 피해자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내가 겪은 일이 무슨 법에 해당되는지 그 조항은 해당 안 되고 저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그 조치를 마련할 때 피해자의 저항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되게 협소하게 이거를 규정을 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이게 결국에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지향 그리고 뭐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식 이런 모든 거를 포괄하는 게 성폭력에 대한 사실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형사법에서도 쓰지만 굉장히 많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제도들에서 함께 이거를 준용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을 계속 작게 작게 만들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70년이 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지금 시대에 맞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 취지는 이해됐습니다. 이은희 변호사께서는 그럼 개정되어야 되는 법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뭐 조항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상황을 구체화하는 겁니까? 비동의 강간죄의 요건과 범위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강간죄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거기에 이제 수단으로 폭행협박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폭행협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적용하는 사람, 어떤 경찰관,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사정이 되게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불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 현실의 실제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나 이런 폭행 당했어요. 이런 협박 당했어요 하는 강간의 사례보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속아서 혹은 나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싫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어야 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이 비동의 간음죄 혹은 강간죄에 되게 좀 보수적인 분들이나 아이고 나쁜 가해자네 나쁜 사람이다 네가 피해자가 맞다라고 하지만 정작 처벌할 수 있는 범주가 한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김혜정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막 특별법이 있어요. 뭐 청소년에 대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라든가 뭐 아니면 업무상 위계 위력 이런 걸 얘기하는 성폭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 지도교수 혹은 사장님의 친구 어떤가요? 업무상 위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 위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혹은 N번방 사건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자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뭐 보호된다 치고, 근데 19세에서 이제 뭐 1개월 지났어, 혹은 1년 지났어, 그럼 갑자기 확 똑똑해지고 갑자기 확 대응력이 좋아지나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제고해야 되는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혹은 성적 어떤 행위들이 사실은 범죄이고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법이 허용하는 폭이 너무나 좁다 보니까 그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중인 거죠.
네.
그래서 동의를 내심의 의사, 뭐 이제 동의 자체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뭐 독심술을 이용해서 관심법을 이용해서 마음을 읽어라 이게 아니라 이 외연적으로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을 만한 정황이라든가 혹은 이런 어떤 의사표시가 있다면 존중하라는 건데 아직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엔 위원회조 인권위원회조차 이제 한국에 좀 수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련되는 내용이 법 내용 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네. 이제 네. 강간죄가 동의라는 기준으로 들어온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그 세세하게 이거를 그 뭐 판례를 통해서 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항을 통해서 확립한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영국의
예.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를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은 무엇이냐? 이거를 동의로 볼 것이냐? 이런
구체적이네요.
경우, 뭐 피해자의 뭐 지위나 가해자와의 관계라든지 우리나라는 그거를 다 다른 조항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너무 그 미세한 차이, 아까 이니 변호사님 말씀하신 미세한 차이들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막 강력하게 모든 거를 막 소리치고 막 물리치고 몸싸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피해자 정말 1%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상황이 다 어땠냐. 이것을 그냥 피해자가 마음만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 상황들을.
예.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을 보는 거랑 크게 엄청나게 천지개벽하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현재의 네. 법에는 비동의 강간죄라는 여섯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글자 자체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걸 이제 아예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문헌이 다 다릅니다. 법안마다. 네. 조금씩.
심효로 선생님, 이렇게 두 분 말씀 듣고 보면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법을 다루는 분이니까 심변호사나 송 변호사님 두 분은 이제 좀 신중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범죄라는 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처벌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징벌하는 차원을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뭐 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누구나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잠재적인 성범죄가 다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잠재적인 무고죄 예, 범죄 대상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죄라는 것이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해가지고 무한정 확대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왜 그러면은 구구절절이 그 구속요건을 다 세분화해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처벌이라는 것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요건을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비동의 강간죄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유엔에서 권고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해외 사례도 아직 이게 보편화되진 않았거든요. 미국만 해도 아직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당시에도 동의되지 않았느냐 여부는 제가 나중에 입증책임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거는 당사자 간의 내밀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 중에도 사적인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번이라고 합니다. 뜻을 바꿨을 때 갑자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행위할 당시에 아, 나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알고 그 범죄를 피해나갈 수 있으면 범죄를 안 하는 것이 맞고 그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위는 끝나고 났는데 사후적으로 구속요건이 충족되는 결과가 동의 여부에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범죄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그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시중에서는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이 되면 성관계 전에도 뭐 사전에 뭐 녹음이나 뭐 합의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 번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요건화시키기 때문에 좀
네.
문제 제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변호사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고 저 변호사분의 말씀을 들으면 또 저럴 것 같고 소미라선생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해가 억울하게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 이른바 강간죄나 간음죄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와 또 행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뜻을 바꾸면은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또 너무 구체적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우려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행위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대하거든요. 그걸 막을 걸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만약 뭐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중하다 하더라도 뭔가 대책이나 조치나 보완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 대전제에는 네. 동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사례들이 저 역시 피해자를 대리해보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그쪽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법조문에 문구를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형법 체계에서 이 판례를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면 지금 부작용들이 있고 최근에 법을 개정한 일본 역시도 엔자이 문제, 누명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의 부분도 아까 뭐 영국, 독일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각각 뭐 동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동의 있음을 뭐 yes means yes로 할 건지 no means no로 할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입장이 각 도입한 나라들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끝내셨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 계속 논쟁만 하고 이거 이제 뭐 고민만 할 수는 없는데 김혜정 소장님이 평소 보시거나 또는 확인하고 계시는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아 근데 외국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네. 그 오늘 나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하십시오. 네.
이제 그 피해자 의사가 당시에는 동의했는데 바뀌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또 내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피해자 지원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준강간입니다. 그러니까 술 또는 약물에 의해서 아. 취해 있을 때 눈을 떠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 막 옷이 다 없고 여기는 어딘지 핸드폰도 꺼져 있고 막 친구들이랑 연락 끊어져
있고 흉악범죄네요.
이런 사건들이 전체 강간 상담의 30%, 35% 정도가 준강간에 해당되는 사건인데 예. 이것이 지금 법적 구성 그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자의 취한 정도가 뭐 취했거나 약물 정도가 심신상실 한거 불능에 이르렀어야 되는 것도 입증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걸 이용했냐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가해자의 고의가 있었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 가해자는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것도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피해자 지원 중간간 사건 지원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폭행 또는 협박인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또 명확하냐. 그러면 만약에 폭행 또는 협박이 그렇게 판단이 명확했다면 대부분의 이 고발되는 고소되는 가해자들은 다 왜 상대방이랑 나랑 이미 동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예. 이미 동의에 대해 주장을 하거든요. 가해자들은 어떤 성폭력으로 고발된 사건 중에 제가 그렇게 상대방한테 폭력을 행사한 거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는 거의 예, 많이 못 봐요. 그러면 상대방도 합의했어요. 동의했어요라고 가해자들은 이제까지 다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여러 정황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저 피해자가 어떤 식의 뭐 말이나 행동과 표정을 지었고 문자를 보냈고 이런 어떤 정황을 가지고 이미 주장하고 그것이 법에서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비동의 강간죄가 동의나 뭐 내심이나 고의나 이런 게 법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이슈인가 과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뭐 중간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그렇다면 그 구속 요건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우리가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일반론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어야 해결이 된다. 이건 저는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소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처벌의 공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형사사법의 실제를 들어가 보면은 피해자, 그러니까 아무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 진술을 법정에서 일관되게 했을 때는 판사가 그 진술을 신빙함으로써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처벌에 공백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형사사법 실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네. 어떤 한 문구만을 떼내가지고 거기에 포섭이 안 되니까 일반론으로 가서 비동의 강간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조금은 그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간 문제를 이제 그 네. 이걸로 해결하자는 건 아니고 뭐 동의라든지 내심이라든지 이런 게 법에 이제까지 등장 안 했던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구나 여기다 네. 조금만 더 김혜정 소장님의 말씀에 부연을 하자면 네. 그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어도 물리적 유형력이나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시를 이제 중간간으로 들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지금 뭐 입법 공백이 없다. 입법 공백이 왜 없어요? 처벌 공백이 없다. 왜 없어요? 있지. 왜 있냐? 기소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굉장히 좁게 기소된 상황에 좁은 어떤 아주 되게 꼼꼼하다 못해 너무나 깐깐한 그 툴을 뚫고 넘어온 사건들을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소되면 처벌 엄청 당하는 것처럼 예. 무조건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면 교통 음주운전 같은 것들 교통사고 관련된 것들 제외하고 다른 범죄에서 무죄율이나 성범죄에서 무죄율이 뭐 그렇게 다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기소조차 되지 못하고 피해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범주가 지금 너무나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까 왜 이 내심의 의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부분의 사건들을 해보면 가해자들 대부분은 동의를 받았다를 전제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만한 행위를 보았다라는 걸 전제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동의가 됐다고 볼 수 없다.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의사에 반한다. 뭐 한거불능 상태였다. 블라블라 여러 가지 그 구성요건 이 범죄가 네.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입증할 책임을 검사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책임을 다 했을 때 판사가 이걸 보고서 자 합리적 의심이 없다라는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떤 이렇게 보충할 만한 여러 가지 주변 증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빙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유죄 입증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버림받아지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송 변호사님, 세계적인 흐름이 동의 여부를 중요시하는 추세다. 이게 방금 전에 이제 이 변호사께서도 강조한 건데 이제 신 변호사 이야기도 그렇고 송 변호사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 체계를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달리 봐야 된다. 어떤 점들에 혹시 외국가의 뚜렷한 우리가 법 적용에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동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단계로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보도록 이제 내밀하게 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여라는 거를 방점을 두고 이제 행위를 중심으로 한 법 체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형법 체계상 지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형법에서 있는 강간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특별법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조문이 늘어나고 네. 뭐가 있는지 피해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개 늘어나면서 아직 법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뭐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용에는 독일 측을 따르는 것이 유사점이 있고 인식 가능성이나 합리적인 신뢰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동의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궁금한 것이 사실 피해자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법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이 터져야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피해자가 그걸 알고 있느냐 또는 모르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무리가 있죠. 제가 아까 낮에 상담하고 온 경우에도 이제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셔가지고 사건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조문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 바뀌지 않고 검찰청까지 송치가 됐다라고 상담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은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복불복인 부분이 사실 성범죄에서 좀 있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게
어떤 법률 대리인이 있느냐 또는 네. 뭐 어떻게
얼마만큼 성범죄를 알고 있느냐
인용 네.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검사에 네. 또 그렇죠. 검사의 또 전문성이나 능력.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좌우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비동의 강간죄로 이 동의 여부가 이 법조문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냐라고 하면은 역시도 이제 동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개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담당 검사의 역량에 그 부분이 달려있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 전에 이 부분의 체계와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것이 이제 제 입장인 거죠.
신변호사님, 네. 성범죄, 이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비동의 강간죄인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제 과거에는 피해자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 이제 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죄 폐지하니까 이제는 네. 의사 상관없이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진 건데요. 저는 지금 이 그러니까 아까 송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모든 제도라는 것이 그 운용의 측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비동의 강간죄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이유는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론에서 오히려 동의 여부를 갖다가 그 구속 요건에 넣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피해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도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그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적인 면이라든지 실무적인 역량을 키워서 그걸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 해결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기소가 돼가지고 무죄 나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검사가 억울하게 또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사건만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일반론적 제도를 갖다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우를 범하는 것은 전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근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김 소장님,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이고 활성화되느냐. 의외로 굉장히 낮다면서요, 신고율이요. 성범죄 신고율이요.
네, 네. 저희는 한 그 조사를 해봐도 신고율이 20% 미만으로 나와요. 많이 나와도.
실제 15%. 발생한 사건 대비 한 20%란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생애 전반의 신고 경험으로 따지면 훨씬 낮아지고요. 네. 그리고 뭐 자기가 겪은 이제 특히 이제 직장 관계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뭐 피해자 연령이 좀 뭐 청소년 연령이었다든지 이러면 또 신고율이 굉장히 또 훨씬 낮아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신 변호사님이 어떤 뭐 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십시오.
네. 뭐 이 사건이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잘 안 풀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간죄 개정을 가지고 오는 거는 너무 층위가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토론은 되게 중요한 토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사건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정말 기본 개념에 대해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바꾸자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용이 잘 될 거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운용 무조건 잘 됩니다라고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현실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UN도 왜 권고를 하냐면 이게 나라별로 성폭력에 대해서 나라별로 혹은 민족별로 문화권별로 그 여러 요건들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요 피해자랑 결혼한다 그럼 기소를 취소합니다. 어떤 나라는 돈을 많이 낸다 그럼 취소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떠냐면 피해자 저항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성폭력이라 인정할 거냐, 뭐라고 해야 피해자로 볼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별로, 문화권별로, 뭐 전쟁 상황에 따라서, 뭐 종교에 달리 조건을 둘 거냐, 이게 과연 피해자 인권 보장을 할 수 있는 법 체계냐, 이런 것 때문에 이 기본 방향 자체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 게 국제 규범의 취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권고되는 겁니다. 한국이 뭐 중간간 이렇게 해결해라, 뭐 업무상 위력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본 요건인 거고, 우리나라가 피해자 저항을 중심으로 저항 정도 극심의 은장도 같은 개념, 요 지금 법의 구성 요건은 70년 전에 만든 겁니다. 정조의 관환죄였던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까요? 성폭력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신변호사님, 이렇게 우리 김혜정 소장처럼 많은 분들의 피해자들의 상담을 한 분의 의견이 나오는데, 뭔가 그렇다면 이 비동의 강간죄를 적시하든 개정을 해서 넣지 않든 간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가 특히나 이런 성범죄라고 하는 정말 이거 강력범죄로 다스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법이라는 것이 당연히 현실을 더 따라오는, 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런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성범죄라는 것이 여러 개가 농축된 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범죄라고 지금 이제 편입이 좀 되고 있지만 가장 넓게 잡으면 성희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개념에는 성추행이 있습니다. 그 추행이 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중에서 가장 협소한 영역을 말하는 강간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것을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걸 더 자꾸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강간죄에 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에 관한 문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식도 지금 많이 사회가 바뀌고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조금 더 이 성범죄에 관한 체계들, 저는 반드시 저도 수정이 될 부분들은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따라가야 될 문제이지, 이걸 전 일반론으로 이것을 비동의 가늠죄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자칫 우리 사회가 외국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동의 강간죄나 가늠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하고도 관련이 될까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마치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까 이야기했던 위계가 됐든 아니면은 그런 내심이 됐든, 그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하는 답변이 좀 아울러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의견에 대한 이 기본 개념 강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난 원치 않아, 나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냥 하자고 막 해요. 그리고 막 은근슬쩍 막 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얼레벌레 뭐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피해자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뭐라고 교육하냐면 싫다고 하는데 뭔가를 하면 그건 성폭력이다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애초에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다 내가 싫다고 말하면, 내가 의사표시하는데도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이 되는 거야는 굉장히 가해자 중심적인 사실 개념인 것이죠. 그거 그 법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득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입장에서 좀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야, 폭행 협박 정도 해야 강간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어떤 합의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이러니까, 뭐 전 세계가 이렇게 변화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왜 변화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싫다고 하는데 누군가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침해를 하는 거를 범죄로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거를 비동의를 동의하지 않는 어떤 성관계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면 무고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우려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아직 높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운용의 문제는요, 사실 지금 지금 강간죄의 입증 문제나 어떤 이런 수사 문제랑 뭐가 크게 다를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이 비동의 부분을 그 넣는 것 자체는 비동의했느냐, 동의했느냐, 동의를 받았느냐,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진술을 받고 그거에 부합하는 어떤 정황들을 뭐 이제 증거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느냐 입증하는 것들, 이게 이 운영에서 뭐가 얼마나 다를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폭행협박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상이한 토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무고 피해자를 걱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중요한데 김희정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송 변호사 또 신 변호사 두 분이 하시는 말씀도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번이 뜻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기는 또 말하자면 자칫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간의 합의하에 서로 관계를 한 것인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 그건 그때는 폭력이었다, 강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뭐 대비책이 있을까요? 보완책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 저희도 그 성폭력 피해 상담을 이제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쭉 듣거든요. 이제 쭉 듣다 보면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막 40년 전 피해 말씀하시는 그 어르신도 계시고 되게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듣지만 어떤 얘기는 듣다 보면은 저희가 약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앞뒤라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오늘 상담하시는 이유라든지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 들어서 이런 거를 결심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약간 부자연스럽거나 연결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호사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게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리하시든 피의자를 대리하시든 어떤 경우에서라도 뭔가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수사기관이 모르고 그리고 재판부가 모르고 또 이제 뭐 불송치 결정도 낼 수도 있고 이제 검찰을 갈 수도 있지만 네. 이 수사기관들이 다 이거를 모르는 채 전혀 설득력이 없고 앞뒤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모든 상담하는 사람이라든지 지원체계 모두가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유죄 판결을 내릴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렇게 진행되는 거를 저는 본 적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울 것이냐, 무엇이 피해자냐, 이 사람이 뭘 해결하고 싶으냐, 이 사람의 어떤 절실함이 있느냐 같은 것의 얘기는 저희 기계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전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장님께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경험을 가지고서 이거 얘기하기보다는
봤다는 겁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네. 네. 비동의 가늠죄라는 동의 여부를 구속 요건에 넣어서 네. 강간죄 처벌 여부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법을 바꿨다고 치면요 이제부터 나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 많이 우리가 뭐 보호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늦게 신고를 넣으면서 나는 그때는 동의한 적이 없었다라고 충분히 그 헤어진 결별한 이후에도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여지가 0%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 동의 여부라는 것을 구속요건에 넣어버리면 개인의 동의어라는 건 본인의 의사 아닙니까? 이것은 범죄 피의자한테 범죄의 주관적 구속요건이라 하는 고의랑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속요건을 맡겨놓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신고할 수 있지만 유죄를 바로 가진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논의는 좀 필요하면 2부에서 더 가져가기로 하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8659님,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위력, 위계, 협박에 의한 성폭력도 있지만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폭력도 상당수입니다. 남녀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단오렁이님, 성폭력 강간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라는 잣대가 생겨나면서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자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924님, 정치권에서는 왜 이 논의를 하다가 번번이 없던 일로 치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안을 내거나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포기하는 건 많은 피해자들을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홈런볼 사랑님,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내밀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요. 이런 경우들을 법안에 모두 포함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동의라는 기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6169님, 남녀관계에서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판결이 없도록 처벌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효월수아님, 성범죄를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법으로 이를 명문화한다면 수없이 바뀌는 진술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법은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토론 2부에 가겠습니다. 표류하는 비동의 강간죄 쟁점과 전망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는 송혜미 변호사, 이은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이제 이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 부분 논의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과 좀 해결책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비동의 강간죄 이제 논의가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일단 좀 주저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제 강간죄 성립 요건에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은 동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뭐 녹음을 해야 되냐, 서명을 받아야 되느냐, 그 내심인데 그 내심이 또 어떤 식이 우리가 동의를 얻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우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다가 말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된 적이 있어라고 저는 오히려 그 여의도를 향해서 지금 이제 한창 선거 유세를 하고 계신 그 중에 절반은 뭐 이제 당선이 되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활발하게 논의 좀 해. 자, 당장 뭐 이렇게 통과되지 않더라도 논의를 좀 해야 뭐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꾸 우리가 이 동의를 내심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타인이 인식 가능한 어떤 거부 의사를 이제 그 알고도 지금 그 간음으로 나아갔느냐, 이걸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 수 있는 수준은 그게 아닐까라고 이제 좀 가깝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심의 의사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여성계나 뭐 유엔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내심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 이게 아니라 피해자의 표출된 의견 혹은 피해자가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상황이라든가 피해자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를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 사례들을 또 이제 법률 상담하면서 네. 접하시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독일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뭐 어느 이제 뭐 화장실 같은 데 안에서 밖에 일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 안에 잠깐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뒤에서 이제 강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기소 잘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비명을 지르지 않았냐라든가, 손만 뻗어가지고 문만 열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옷이 다 벗겨지고 지금 방불 당하고 있어, 그렇게가 될까요? 그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피해자가 그래 하자 이랬을까요? 또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이제 그 변명이 뭐냐면 아 나는 피해자의 뭐 옷을 벗겼지만 속옷을 벗겼지만 내가 저기 뭐야 그 강간의 고인 없었다. 나는 뭐 저기 당뇨병 같은 진단을 받아서 발기가 좀 잘 되지 않은 이런 진단서가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미리 막 또 이제 막 채팅해가지고 뭐 이제 온라인에서 서핑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왜 이런 걸 하냐? 먹히니까. 아직까지 네. 이런 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면 사실 동의를 구한 건 아니지만 강간의 고의가 센 건 아니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전개돼서 예. 판결 나오고 하는 건 제가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올해에도 작년에도 그 전에도 계속 보고 있는 비근한 알겠습니다. 예인 것이죠.
수위가 조금 높아질까 저도 이제 조금 놀라게 됐는데 다시 한 말씀드리면 KBS 열린 토론은 구체적인 사례 설명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것이므로 오해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송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다른 외국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법적인 개념으로 동의의 개념과 기준을 뭐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에는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3년 개정을 통해서 이 농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의를 하자라고 명확하게 해두자라고 예. 해서 이제 네 단계 아까 제가 알려주시죠.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동의의 능력이 있는지 자유의사였는지 동의를 얻기 위해서 취한 단계가 있었는지 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제일 그래도 유사하다고 보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이 가능했냐 그래서 인정한 사례들을 좀 보면 수의 가능한 걸로 말씀드리자면 예. 술에 취해서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었던 피해자가 고개를 저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봤고 반대로 이제 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 라고 얘기 거부로 이제 돌려서 이야기한 예. 경우에는 불인정한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네.
분명히 거부 이른바 비동의에 대한 의사 표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네. 있는 거네요.
네.
김 선생님, 근데 이게 국가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는 또 이제 뭐 유교 문화의 속성도 있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은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화장실에서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소리 지르지 못해.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안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 지른 사람들은 잘, 방어를 한 것이고, 못 지르는 사람은 또, 부족한 걸로 판단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의의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면 좀 어떤 구조가 돼야 될까요?
저도 이제 법에 그러니까 지금 법조문은 좀 심플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의사에 반하여라든지 아니면은 동의 없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송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배심원이 있는 나라들은 배심원들의 편견에 따라서 딱 봐도 피해자 동의한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어떤 좀 더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되게 그 뭐 근로 감독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여기에 녹일 것인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법조문에 세부적으로 붙기도 하고, 그리고 UN에서도 권고할 때 세부적인 거를 명시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는 동의로 간주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동의를 할 수 없, 뭐 피해자 연령에 따라서라든지 뭐 피해자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럴 때는 뭐 동의를 할 수 없었다고 사실은 봐야 된다. 이런 식의 거를 넣어야지 이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이네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아까 이제 이 변호사님이 제발 논의 좀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요. 동의한 거 맞아를 논의하는 게 지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되게 많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이나 문화의 차이라든지 의사소통이 어디서 막혀 있다라든가, 누군가에게는 이게 폭력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폭력인지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동의를 판례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2021년에 나왔던 판례 중에는 어떤 청소년이 조건 만남에 동의를 했어요.
예.
조건 만남을 나 하겠다. 빨리 나한테 돈 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 만남에 들어갔더니, 너무 수위가 높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매매 아니야? 돈 받았으면 다 동의한 거지. 이렇게 볼 거냐? 이 재판부는 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그때 성매매 조건 만남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연령대에 그 인지 수준에 어떤 성행위가 가능한지를 알만한 어떤 그 피해자의 그 평균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동의했는지가 무제한이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동의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판례를 내놓은 거죠.
네.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들으면 토론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친밀한 관계 예를 들면 전현 애인 헤어진 애인의 집에 찾아갔어. 그래서 막 문을 열고 막 밀고 들어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피해자 너무 고민을 하다가 고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기소가 됐어요. 근데 왜 불기소가 됐냐면 예비적 동의였다는 거예요. 예비적 동의.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성관계 하던 사이니까
예.
곧 동의할 거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동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원래 성관계 하던 사이고 이전에도 뭐 예를 들면 플러팅이 있었던 사이라든지 뭐 어디 그 어플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이미 동의가 예비된 거니까 동의에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불기소를 한 겁니다.
암묵적
그래서
동의니 뭐
암묵적 동의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더 드러나서 토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열린 토론이 아니라 하버드 로스쿨이 되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른 측면에서 신변호 선생님.
네.
근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 또 다른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동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속 이 부분은 거듭 마치 뭐 케이스 스터디처럼 법대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줘야 될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게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의 피해자가 이제 양산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 입증의 문제, 입증 책임,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한쪽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니, 나는 아닌데. 이걸 내가 왜 갑자기 입증 책임을 대지? 나는 너무나도 당연히 아닌데. 이런 것도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성범죄 관련된 제가 사건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가해자일 때 있고 피해자일 때 있고 저도 다 각각 케이스마다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 많고 또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사건을 갖다가 어떤 제도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그 입증 책임의 문제도 좀 연관이 되는 것인데
네.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변개될 수 없는 원칙 자체가 검사의 입증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A부터 Z까지 다 입증 책임을 완수해야 입증을 해야 결국에는 국가가 가진 강제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돼 있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소추 기능을 이제 우리가 맡겨놓는 것인데 이게 입증 책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동의가 없이 성관계가 있었으니까 비동의 강간죄로 처벌한다라고 한다면은 동의가 없다라는 건 부재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됐을 때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법정에서 본인은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난 성관계를 한 것이야라는 거를 반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입증 책임 원칙이 원칙과 예외가 지금 생기는 이런 문제가 예. 하나가 있고 그걸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아까 제가 그 번위 가능성 뜻을 바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사후적으로 문제될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성관계인 상황에서도 뭐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뭔가의 조치 뭐 카톡이든 뭐든 뭐라도 남겨놓아야 사후적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입증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뭐 번위 가능성과 맞다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저는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을 좀 아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 비동의 강간이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가 문제죠? 무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입증을 어차피 못해. 그러면은 무고를 당하지 않을 텐데. 혹은 심지어 자기가 가해를 했어도 쉽게 처벌이 안 될 텐데 이 입증 책임을 검사가 갖고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죠? 이 무고의 시비의 부분, 이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무고의 시비에 있어서는 이건 되게 이상한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비단 성범죄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사기라든가 등등등에서 무고 시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고 시비를 가지고 이 이제 이렇게 뭔가 무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법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 거의 성범죄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가해자 쪽에서 인식하느냐와 피해자 쪽에서 인식하느냐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했어. 뭐 근데 그래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이기심의 사실 발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그 신 변호사가 말한 것은
네. 전 무고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관계에 대해서 네. 이른바 그 피해자로 나중에 호소하는 네. 그 피해자가 그 생각을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하는 말이랑 다른 게 아닌 게 지금도 보세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나 좀 이렇게 막 누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간과하기 어려워가지고 예. 내가 뭐를 당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혹은 내가 그 당시에 싫다고 거듭해서 얘기했는데 내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아갔어. 범죄로 나아갔어 하는 거나 사실은 이게 뭐가 다르죠? 라고 묻는 아니,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검사가 보통 성범죄로 했을 때 저지 네. 무고랑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성범죄를 지금대로 돼 있으면 폭행 협박과 그 강간 행위에 대해서 다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입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판사가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재판 실무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비동의 강간죄로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은 구속요건 자체에 동의 여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했다라는 부재 증명은 검사가 못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구속요건을 해놓으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무죄함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 동의가 있었다. 이거를 본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그 동의 여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 정말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아니, 비동의 강간죄로 바꾸면 그렇게
그러니까 된다는 비동의 강간죄로 바꾸면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어디 써 있나요?
아니, 전환이 되죠. 동의 여부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검사가 문제 제명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수많은 강간 사건 혹은 성범죄 사건에서 네. 요즘 피해자가 뭐 몸에 멍들고 옷 다 뭐 찢어지고 뭐 이래갖고 뭐 이런 증거가 있어요. 저런 증거가 있어요. 하면서 오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그날의 증거들 혹은 그 직후 직전의 증거들이 무엇이 있나를 살피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들 사건 진행하시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정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서 그 저기 유죄를 그 판단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판례가
저는
많이 있어요?
판례는 판례로서 네. 보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직접 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증거들, 그다음에 또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주장했던 어떤 사항들에 대한 그것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놓고선 판결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마치 입증 책임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동의 가늠죄도 말이 비동의 가늠죄지 지금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 명시적으로 인식 가능한 어떤 그 의사 표시가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예. 그런 부분이 진술이 되겠죠.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어떤 것들로 나아갔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된 사람들의 어떤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될 거다, 입증 책임이 전환될 거다 하는 것이야말로 막연한 가정과 막연한 공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실제 이제 법률 관련 대리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런 강제적으로 한 게 없는데 이 사건이 마치 내가 가해자처럼 된 사건, 실제 그런 사건을 접해보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사건도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뭔가 더 뜨거워질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긴 네, 한데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무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처벌이 안 되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는 무죄로 판결을 받기까지의 그 시간이 짧냐 하면은 짧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형사적으로 고소가 들어가면서 뭐 인권센터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 징계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같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회사나 이제 학교에서 먼저 징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뭐 예를 들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결국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이게 피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네. 하면은 민사적인 판례를 봐도 위자료 이 경우에 뭐 1억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자료가 짠 나라인데 예, 그 사람의 이런 사회에서 다시 이제 복권 되려면 그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린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결국 무죄가 됐으니까 이거는 무고의 피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비동의 강간죄 또는 비동의 간음죄. 사실 아까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은희 변호사 말씀대로 또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들어보면 참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하는 심각한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김혜정 소장께는 다른 세 분께는 김혜정 소장을 제외한 다른 세 분께는 30초씩 마지막으로 이 비동의 강간죄를 좀 좀 더 이 대립하는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될지를 좀 여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김혜정 소장님께는 이 동의 여부 입증하는 부분을 좀 현장에서 상담해 보면 더 잘 해소할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수사랑 재판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와닿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미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먼저 삽입성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의가 없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피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없으면 송치하지 못하겠죠. 기소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살인으로 기소돼도 방어를 하시잖아요. 그 변론을 방어권을 행사하시잖아요. 이거랑 그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게 뭔지 조금 더 법률적으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아무 모든 체계가 무너진다. 이거는 좀 제가 느끼는 거랑은 많이 달라서 예, 좀 더 그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30초 내에 좀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예, 저는 형사사법 원칙의 일반 논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원칙 속에서 전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 강화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다소 좀 이례적인 형태로 구속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또 선의의 그런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까지 양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상적인 성관계까지도 막는 하나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 변호사님.
네. 현행 체계에서 이제 우리가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자체에 문구를 넣는다면 결국에는 머지않아서 다른 규정들과의 불균형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다른 규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범죄 자체의 전면 개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논의가 된 후에 예,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오늘의 폭력의 기준이 정당한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폭력이 나의 기준인가?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침해했던 그 사람의 기준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 사회의 어떤 수준이나 기준은 누구의 입장에서 그 폭력을 평가하느냐?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폭력을 판단해서 이런 처벌해야 될 것들은 이 형사법 안으로 빨리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아마 가해자와 또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비동의 강간죄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